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려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진행되었던 사도바울의 두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떤 일을 했는지가 두 번에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반부 사역, 두 번째가 후반부 사역인데 첫 번째는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세 안식일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결국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그리고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후반부 내용은 별로 좋지 못한 상황, 현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에 있다가 지금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빌립보에서도 사역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 가정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서 빌립보에서도 처음 전반부 때는 굉장히 모든 일들이 좋고 순조롭게 잘 형통하게 진행이 되었죠. 반면 후반부로 넘어가면 갑작스럽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래서 아무 죄 없이 끌려가고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투옥당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5절 앞부분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 비단 불신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끼리 이제 작당을 한 거죠. 바울 일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아마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들끼리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게 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적법하게 뭐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식으로 논쟁을 벌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선포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것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하고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새롭게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순 그냥 주먹 쓰는 깡패들이죠. 이런 불량배들,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는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 성을 소동하게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뭐 이런 게 어떤 것인지 대략 이렇게 감이 오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신문 기사에 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오성 호텔에 깡패들이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막 난리를 피워서 문제가 됐다. 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소리 지르고 이것저것 다 뒤집어 엎고 이러면 이제 다 요동치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들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겠죠. 그렇게 소동을 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보면 막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묘하게도 사실 바울과 신라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이렇게 한 것인데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야손의 친형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다 혈통과 상관없이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몇몇 형제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막 빡빡 질러댔다. 끌고 갔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멱살을 붙잡고 가든지 아니면 양팔을 끼고 가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든지 근데 끌고 간 겁니다. 나서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표현을 놓고 보면 야손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고발했던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리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여튼 바울이에게 선대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야손이라는 분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던 사람은 아니었겠죠. 바울 일행이 와서 전도해서 그것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겠죠. 참 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하고서는 뭐라고 이제 고발했냐면 7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고발했던 내용을 보면 거짓말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법보다는 예수님 말씀이 더 우선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법과 예수님 말씀이 충돌을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나 세상에서 가리키는 윤리나 이런 것들을 어기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악하게 행동하거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하고서는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요란을 떨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기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말씀 가르치고 선교하고 있던 바울 일행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야손과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죠.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했다. 이런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도 참 개인적으로는 참 한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소동되었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읍장들이면 그 동네에서 그래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막 시끌벅적하면 일의 전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아 누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구나 누가 잘못한 것이구나 잘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요란을 떠니까 읍장들도 다 거기에 막 부안해동을 해서 소동하고 있는 요란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 끝에 보면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보석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이 몇몇 형제들이 구금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투옥된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혹은 재판받고 형을 받았는데 그냥 그 형을 다 살지 않고 감옥에 있지 않고 보석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손도 몇몇 형제들도 일단 간략하게라도 재판을 받았던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감옥에 들어갔던 구금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 상황만 놓고 보면 교회에게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부당한 그런 불법적인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종류의 일들이 같이 번갈아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한데 그 다음에는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 성도의 신앙생활 안에 그리고 사역자의 사역 안에 항상 순탄한 형통한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란과 핍박은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혹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참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만난 게 아니라 불법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실정법을 어기거나 세상 질서를 어지럽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고발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불법적인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때때로 불법적인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또 내가 굳이 당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후반부 사역을 보시면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얼핏 이렇게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거기까지는 억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흔들어서 열어주셨잖아요. 터가 막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 손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성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 우리가 이게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지? 그런 일종의 어떤 서운함이라고 할까요? 혹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간섭함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종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혼자 그것을 다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경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울 자신이 받았을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을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 지금 딱 고난밖에 없잖아요. 은혜 받을 구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을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참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바울을 시기해서 그래서 이 소동을 일으켰죠. 근데 직접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겠지만 누가 이 고난을 당했냐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야손 그리고 몇몇의 형제들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대신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가면 다른 선교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바울이 매질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서는 대신 끌려가는 사람 대신 매질을 받는 사람 매질을 당하는 사람 대신 감옥에 투옥당하는 사람 바울이 보석금을 낸 게 아니라 자기 사제를 털어서 자기가 대신 보석금을 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1호 성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부터는 누가 등록했는지 잘 모르지만 첫 번째 등록한 성도가 있어요. 그게 광수 형제입니다. 광수 형제가 우리가 교회 처음을 개척할 때에 낙성대 전철역 앞에서 처음에 이제 99년 3월 21일 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토요일 날 나와서 전단지를 나눠줬거든요.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서는 교회를 처음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주일 날 예배를 드릴 때 광수 형제가 처음 왔었어요. 근데 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런 형제가 아니었는지라 그냥 와서 드문드문 오다가 어떤 때는 가서 PC방에서 알바한다고 교회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성도 100명을 주십시오 50명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 제가 70명으로 낮춰야 됩니까? 우선 70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애들까지 앞서서 한 20명쯤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마음이 더 가난해서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40일 작정해놓고 기도 몇 번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뭐 40일 작정해놓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40일째가 되는 날 아, 응답이 있겠어요? 응답이 없지. 지금까지도 없을 판인데 성도가 무슨 70명이 돼 100명이 돼 20명만 애들만 낳아도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판이었는데 40일 기도를 마치는 날 뜬금없이 우리 광수 형제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 그때 제가 강도사였나 목사였나 모르겠어요. 목사님께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짜장면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광수 형제한테 그때 처음으로 짜장면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광수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날마다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물론 광수 형제가 청소하고 가면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근데 매주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나름대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70명을 달라기도 했는데 현재 20명뿐인데 그날 광수 형제가 와서 그렇게 짜장면을 사주고 청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아 광수 형제가 50명 몫인가 보다. 광수 형제를 하나님께서 50명으로 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70명 응답을 받았다. 광수 형제가 50명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인원을 셀 때 광수 형제가 나오면 50명으로 셌습니다. 50명, 50명, 52명. 지금은 안 그렇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중에 공동회라고 할 때에 우리는 광수 형제가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광수 형제한테 50표를 줬거든요. 너는 50명이니까 50표다 그랬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뿌듯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환난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함께 당하는 그 동역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2차 선교행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셨죠. 빌립보에서는 간수가 와서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바울을 대신해서 매질당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이런 위로들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감당해주는 그런 성도,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조금 불편을 감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마땅히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만나건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친구들, 좋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